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인격이 애굽 사람들보다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하인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심으로 그들은 죽음에서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사람들은 100%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보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정적으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곳은 오곡백과가 물어익은 낙원과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거나 또 그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어 주셔서 초대형 차양막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초대형 히터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진을 치게 하신 곳이 바로 비하히롯인데 그곳이 바닷가였습니다. 당시 그 애굽의 고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세 가지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로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것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대부분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군대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들의 교역로이기도 했고 또 애굽의 바로들이 전쟁을 치러 가고 돌아올 때에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길은 왕의 대로 또는 황제의 대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수르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중간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르 광야를 거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것은 시나이 반도 아래쪽을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보다 최소한 6배는 멀었고 많은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긍하는 데서부터 성숙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배수진, 더 정확하게는 배해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은 바로왕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역시 신적인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또한 세계 최대 제국의 절대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세 노인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목자 노인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애굽 전 국토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곡물이나 가축 또 노예가 사라지는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온 가정이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바로는 특별 병거 600대, 즉 병거는 말 4필이 끄는 전차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특별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친 곳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미리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 더 나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을 때 또 그들이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비하히롯에 서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 군인들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행주 대첩대처럼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랐기 때문이거나 또 남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밥을 해서 배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열 가지 재앙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때에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핏빛이 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 황소 개구리를 양육했다가 나일강에 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파리, 메뚜기, 우박 재앙 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흑암 재앙 때 석탄가루를 하늘에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표현은 아주 간단하지만 내용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의 히브리어 이사우는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다는 뜻입니다. 즉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아니라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 쪽으로 발길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하고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홍해가 있어요. 제 발을 옮기면 죽어요. 하나님, 제 수영 실력이 맥주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내게 내 말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가 대부분입니다.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한 그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40년 동안 들고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화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음과 또 처절함을 또 초라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홍해 위에 그것을 내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있게 되든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나의 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것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닷물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에 있는 해수욕장을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갯벌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갯벌은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그 위를 걸으면 발이 빠집니다. 어떤 곳은 발이 발목 이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간 움직이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빠지고 나면 힘들어서 발을 빼고 나면 운동화를 신었던 샌들을 신었던 신은 나오지 않고 발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청장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청장년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만약 열린 홍해의 바닥이 갯벌과 같다면 그들이 건너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선했는데 그 마음을 조작해서 악질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악한 감정을 따라서 또 악한 생각이 드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감정,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이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한 감정대로, 악한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신문의 사회면에 등장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수없이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는 홍해 속으로 뒤따라가게 될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한 대 쥐어박고 한 대 더 쥐어박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봤더니 최홍만보다 더 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아마 그 초등학교 6학년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절대 군주라고 해도 또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홍해 바닷가 앞 비하히롯에 진을 치게 된 것이 모세가 잘못 인도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 앞서서 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생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지금의 일터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를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먼저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들의 시야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말이나 낙타를 타고 긴 창 같은 것을 들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진맥진한 채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욕시켜준 후에 기름을 발라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잔치상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보호막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늘 고난 속에 있고 원수들이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수들보다 더 열심히 자신을 추격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에서 따르리니가 바로 추격하리니의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보호막 속에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의 지금 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형편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나를 추격하는 원수들이 나를 추격해온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보다 더 열심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적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10개를 보면 출애굽의 상황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열 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그 흰 안개가 그 문설주와 그 상인방, 하인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발려 있지 않으면 그 집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곡소리가 나오는 그 장면은 참 압권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장면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지팡이를 든 모세가 손을 내밀면 곧바로 물,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은 곧바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홍해가 순식간에 동풍이 불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동풍은 우리 학창시절에 지리시간에 배운 표현으로 하면 시로코입니다. 이 바람은 고온 건조하면서도 모래와 먼지를 동반한 강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동풍이 자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등장하곤 합니다. 시편 48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동풍이 얼마나 강력하면 배를 박살낸다고 합니다. 또 요나서 4장 7절 8절에는 동풍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싫어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반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는 쿨을 주시고 그것을 시들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햇빛이 쬐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도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동풍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풍은 우리나라의 그 여름에 부는 그 태풍에다가 그 태풍이 비를 머금은 바람이 아니라 그 고온 건조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 바닥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영화 십계처럼 순식간에 갈라졌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이 아니라 썰물 때의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갯벌처럼 질퍽질퍽한 홍해를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흔히 제부도나 진도와 같은 섬에서 그 썰물 때에 바닥이 좀 높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제부도나 진도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물이 빠져나간 것이지만 모세의 기적,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의 표적은 그 물들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 벽은 썰물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밀물 때에도 다른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을 건너가기까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의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물들이 좌우의 벽이 되어 이렇게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한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는 그 바닥을 말리고 있습니다. 밀물 때는 물론이고 썰물 때는 물론이고 밀물 때에도 물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풍이 부는 것은 마치 머리를 감고 나서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드라이어로 그 바닥을 말리고 말려서 그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라진 홍해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인들도 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은 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잘 추격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24,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본래 이 싸움은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은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 달릴 수 없도록 하신 때가 새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자주 새벽 또는 아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새벽, 보통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홍해 바닷물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동트기 전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 때는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속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벽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뜻합니다. 과거 군부 통치 시절에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은 군부 통치가 아니라 민주 통치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홍해에 갈라진 새벽은 애굽의 군대의 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을 최고의 때로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때로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래대로 회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갈라진 홍해의 그 물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벽이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과 보호의 벽이 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것도 초자연적인 것도 모두 심판과 죽음의 벽이 됩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과 애굽과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향해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번 쏘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경고를 함께 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격과 소망을 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모두를 다 건져 올려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무런 역할이 없이도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엉망이야.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잘 돌아가지가 않아. 그 말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내 도움이 필요하실 거야. 이것은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이도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것이 큰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갈라지지 않는 홍해처럼 버티고 있고 어떤 문제가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 군대처럼 여겨지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궁핍한 경제의 문제가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어쩌면 대를 이어서 홍해와 같은 일로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불편한 가족관계가 영원히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되어서 가로막고 있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처럼 여겨져서 가슴이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이 가로막힌 홍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아직은 다 바닷물이 물러가지 않아서 여전히 바다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출애굽,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이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바닷물이 다 물러간 것 같고 그 길이 눈앞에 보임에도 가기를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닥을 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다시 그 홍해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은 더 이상 두려움도 문제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후에는 우리의 홍해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거나 전혀 갈등 관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거나 또 노인의 건강과 같았는데 청년의 건강처럼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런 형태로 결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들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아우성 치는 모습에서 우리들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넘실대는 파도가 무섭고 되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곤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기보다 원망과 분노를 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인생길을 걷게 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보내어서 애굽 군대의 추적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닥까지 마르게 하심으로 잘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들이 다 건넌 후에는 다시 홍해를 막아주심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도 홍해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열리기를 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들이 갈라지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출애굽의 길, 길밖에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